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으로 더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랑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8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순회 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먼저 한 무리의 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단의 필요를 돌보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여인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서 또 소외된 계층에 속했지만 이 여인들이 당시 사회에 이방인 교회에 점차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열두 제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도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파송하기를 위함입니다. 2절과 3절에 특별히 사도들과 여인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라는 성읍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버린 그런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나라는 자매가 나오죠.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왕의 토지와 재정적인 일들을 돌보는 궁정관리인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재력 있는 자매였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상류층까지 이미 파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알려진 제자였지만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드렸고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역시 알려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섬긴 그런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도왔고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명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역시 충성된 자들로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자매들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점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의 농사법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시대에는 밀과 보리를 주로 재배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허리에 차고 씨앗 주머니를 그리고 손으로 그 씨앗을 덜어서 밭에 골고루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밭 옆에는 오솔길 같은 좁은 그런 농로가 있었는데 밭에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농로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바위가 있는 곳에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그 길가는 바로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하죠. 씨가 땅속으로 심겨지질 못하고 그대로 땅 위에 있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둘째는 바위 위에 땅 바로 밑에 놓여있는 넓은 바위층에 씨가 떨어집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흙이지만 조금만 파보면 바위가 나오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태양빛이 내리칠 때 말라버리게 되죠. 세 번째는 이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씨들은 싹을 틔워 막 줄기를 뻗어 올라가려고 하지만 가시들 때문에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농사하기에 이미 준비된 땅입니다. 씨들이 싹을 내고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충실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비유를 이곳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신 건가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닫혀진 마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고 계시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닫혀진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며 진리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부가 뿌린 씨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싹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나옵니다. 듣기는 하여도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만과 편견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튕겨나가죠. 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 문 앞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말씀을 낚아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했던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옛 자아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위 위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위가 있는 땅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죠. 그러나 제자가 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곧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몇 날이 지나서 언제 내가 그랬지?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헌신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희생하거나 배우는 데는 열심이지 못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든든히 서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믿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꾸준한 성실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졌지만 가시 떨기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씨앗에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가 돋아서 씨앗의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하죠. 가시 떨기를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첫 번째, 이생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문제가 태산같이 우리 앞에 확 와닿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염려의 이 근심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재물은 파워가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주는 안정감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바로 쾌락을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지그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앉아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해야 되는 일들, 핸드폰에 뭐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리저리 볼 것도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저희가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영성은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심플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의 삶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굳건하게 꽉 붙잡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든든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시험이나 유혹이 그것들을 시들지 못하게 하며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말씀을 지식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이 잡초와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열매가 완전히 자라서 그것을 수확하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말씀대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삶의 고난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일한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말씀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져서 우리 안에 옛 자아가 깨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풍성한 열매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이 영적 건강의 상태입니다. 영이 건강하려면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합니다. 길가에 있는 믿음,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길가에 있는 믿음, 마음밭을 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믿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바위 위에 있는 그런 마음밭을 지닌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지닌 사람들은 염려와 물질주의 유혹에 압도당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세상 것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여러 종류의 땅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가시떨기밭 같이 우리가 때로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충만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